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신에게 막 따져묻는 사람 앞에 드디어 폭풍으로 뚫고 신이 나타납니다.
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우리가 막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질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따뜻한 위로나 아니면 속 시원한 해명을 기대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신은 위로를 건네기는커녕 갑자기 입에서 불을 뿜는 거대한 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너제귀 들을 수 있어?
참, 읽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은 탐구, 이딥 다이브의 목적지가 바로 이 귀괴하고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욥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신의 두 번째 폭풍우 연설은 학계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꼽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괴물 도감 정도로 생각하고 쓱 넘어가시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존 월튼의 욥기 강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난해한 구절들이 단순히 그런 괴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매혹적인 텍스트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현대인의 렌즈,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이 장면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현대적인 관점으로 고대 텍스트를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삐걱거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월튼의 분석을 따라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텍스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고의 전환이 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전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맥락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욥은 진짜 폭풍처럼 질문을 막 쏟아냈잖아요.
네, 끊임없이 항변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서요.
그런데 마침내 첫 번째 연설에 이어서 신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신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오,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나요?
그 보통 엘로힘이나 전능자를 뜻하는 엘샤다이 같은 일반적인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이름이 야훼가 직접 등장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이름의 등장이 사실 텍스트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장치입니다. 욥은 그동안 아득히 멀고 가혹한 전능자, 즉 엘샤다이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권력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사적이고 인격적인 이름이 훅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폭풍우 속에서 대답하러 온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름인 야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하죠.
무슨적인 상황이요? 어떤 거죠?
관계적인 이름으로 다가왔으면 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것 같은데 야훼는 욥을 위로하는 대신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욥기 40장 7절에 보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묶겠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욥은 입을 다물고 신이 질문을 시작하는 역할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솔직히 너무 답답했던 게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답답하셨나요?
아니, 욥이 억울하다고 세상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막 소리치면 신이 나타나서 아니다, 내 정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란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딱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전개죠.
네, 그런데 오히려 욥한테 네가 나를 정죄해서 너를 의롭다 하겠느냐라면서 막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이건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의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인턴 사원이 막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CEO가 딱 나타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오늘 하루 CEO 자리에 앉아서 이 복잡한 회사를 직접 경영해 볼래? 하고 던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와, 그 비유가 야훼의 반문에 담긴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신은 지금 욥에게 네가 우주를 통제하고 교만한 자를 짓밟는 그 정의를 직접 한번 실현해 보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세상을 굴려봐라 이거군요.
맞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현대인들 모두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에 대한 오해요? 어떤 오해죠?
욥은 세상이 인과 응보라는 아주 명확하고 얄팍한 공식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약간 자판기 같은 시스템 말이죠.
아, 동전을 넣으면 딱 그에 맞는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공식에 따라서 결백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든 신이 부패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신은 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어를 안 해요. 아니 욥이 신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왜 방어를 안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방어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정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얄팍한 인과응보 공식대로 굴러가지 않거든요. 신은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어떤 방식이죠?
이 우주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며 인간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경영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갑자기 두 마리의 귀괴한 생물, 베헤못과 리바이어돈을 무대 위로 불러올립니다.
와, 갑자기 분위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로 확 넘어가는 그 순간이군요. 우주 경영 방식을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 저기 하마를 봐라. 악어도 한번 볼래? 이러는 것처럼 보여서 진짜 당황스러웠거든요.
하마나 악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셨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네, 그런데 존 월튼의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학계에서는 이 생물들이 하마나 악어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멸종된 공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선을 긋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묘사를 현대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완전히 길을 잃게 됩니다. 리바이어던을 묘사하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입에서 불을 뿜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을 뿜는 하마는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실제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헌들, 특히 우가렘 문헌에 나타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봐야 해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요? 그들은 이 괴물들을 어떻게 본 건가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나 깊은 물은 단순히 낚시하고 수영하는 자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 즉 카오스 그 자체였죠. 전혀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의 심연이었습니다.
바다 자체가 공포와 무질서의 상징이었군요.
네, 베헤못과 리바이어던은 바로 이 혼돈을 상징하는 혼돈의 피조물입니다. 영어로는 카오스 크리처라고 하죠. 이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 정연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질서와 무질서가 맞닿아 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존재하는 생물들인 겁니다.
이걸 다 한번 뜯어보자면 결국 혼돈의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당이나 마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웅이 짠 나타나서 무찔러야 할 대상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괴물들은 악당이 아니에요.
악당이 아니라고요?
네. 창세기 1장 21절이나 시편 104편 같은 다른 텍스트들을 보면 이 거대한 바다 괴물들 역시 신이 창조한 세계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생물들도 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신이 직접 창조한 시스템 안에 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편을 보면 신이 리바이어던을 지으시고 그것과 함께 바다에서 노신다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주적인 악, 도덕적인 악이 아닙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등장해서 욥의 삶을 망가뜨렸던 사탄, 즉 도전자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죠.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죠. 악에는 없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와, 토네이도라는 비유가 진짜 고대인들이 그 바다의 혼돈을 바라보던 시선을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이 생물들은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맹목적인 본능으로 인해 우리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질서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무질서의 잠재력이요?
네, 질서정연하게 창조된 세상 안에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날것의 에너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파괴적인 무질서를 상징한다면 왜 신은 이 괴물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소개만 하는 걸까요?
그게 보통 고대 신화의 문법과는 다른 점이죠.
네. 보통 고대 신화 보면 폭풍의 신이 막 바다 괴물이랑 싸워서 세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신이 베에못이나 리바이어던과 싸워서 이기는 묘사가 단 한 줄도 없더라고요. 그냥 야, 얘네들 좀 봐라. 엄청나지 않니? 하고 쓱 보여주기만 하거든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이 생물들의 정체 너머에 있는 문학적 역할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신은 지금 이 괴물들을 통해서 욥에게 일종의 거울을 들이밀고 있는 거거든요.
거울이요? 베헤못이 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생물인 베헤못을 한번 볼까요? 야훼는 40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라면서 베헤못과 욥의 기원을 아주 직접적으로 나란히 묶어버립니다.
아, 텍스트가 두 존재를 평행하게 놓고 있군요.
맞아요. 텍스트의 평행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베헤못은 욥처럼 배부르고 아주 강하고 무리 중에 으뜸가며 또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잠깐만요. 신이 베헤못을 욥의 거울로 썼다는 건데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상황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이상하다뇨. 어떤 점에서요?
욥은 앞서 7장 12절에서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옥죄십니까? 라면서 신이 자기를 혼돈의 괴물처럼 취급한다고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신이 그래 넌 내가 만든 베헤못이랑 비슷해. 네가 그 혼돈의 괴물을 좀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거 욥 입장에서는 너무 모욕적이고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역설이야말로 야훼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네. 욥이 놓치고 있었던 베헤못의 진짜 특징이 40장 23절에 딱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베헤못은 요동치는 강물, 즉 혼돈을 상징하는 요단강 물이 입술에 닿을 정도로 범람하는 아주 거센 상황 앞에서도 놀라거나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서 있습니다.
강물이 막 덮쳐서 숨이 막힐 지경인데도 도망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묵묵히 버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은 지금 욥에게 베헤못처럼 거센 혼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뢰와 존재론적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헤못이 그 물결을 견뎌내는 이유는 자기가 의롭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 인과응보를 믿어서 굳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이 거센 물결이 나를 비켜갈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베헤못은 그저 창조주가 부여한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혼돈을 견뎌냅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강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왜 이 물을 마주해야 하냐면서 신에게 따지고 결백을 내세우느라 정신없이 흔들렸잖아요. 반면에 베헤못은 그냥 묵묵히 서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욥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베헤못을 통해 배웠다면 이제 신의 시선은 가장 압도적인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훨씬 더 압도적이죠.
네, 텍스트를 보면 야훼가 2인칭 화법으로 욥을 아주 구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네가 낚시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과 계약을 맺거나 새처럼 끈을 메어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요.
그것이 내게 자비를 구하겠느냐라는 질문도 하죠. 한마디로 내가 이 녀석을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냐고 묻는 건데 대답은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의미는 욥이 인광보라는 밧줄로 신을 묶어두려고 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군요.
밧줄로 신을 묶어둔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우리가 리바이어던에게 재갈을 물려서 애완동물로 만들 수 없듯이 신을 우리가 원하는 그 도덕적 공식 안에 애완동물처럼 가둬두고 길들일 수 없다는 뼈때리는 지적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단락을 유심히 보면요. 신이 리바이어던을 물리치거나 통제한다는 말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보통은 영웅이 괴물을 이기는 걸 자랑해야 하는데 말이죠.
네, 오히려 야훼는 이 거대한 피조물조차 아무도 굴복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누가 감히 내게 맞서겠느냐 라면서 리바이어던을 자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리바이어던보다 훨씬 위대한 야훼를 결국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걸 시각화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책은 신이 우주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책이 아니었네요.
네, 오히려 인간이 신을 길들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신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했던 우주적인 진실을 딱 깨달은 욥의 반응이 42장에 나옵니다. 욥은 자기가 너무 무지였다고 굴복하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기이한 일을 함부로 말했음을 시인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기이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펠레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신성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욥은 인과응보라는 그 좁은 공식으로 신의 거대한 계획을 가렸던 자신의 무지를 드디어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아마 많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욥이 42장 끝부분에서 결국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보면 결국 엘리파스 같은 친구들이 말한 대로 욥이 굴복하고 자기 죄를 싹싹 비는 그런 전형적인 죄인의 결말로 끝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번역 뒤에 숨겨진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여기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단어를 봐야 하는데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행동의 변화나 죄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 쓰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슈브였죠.
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거군요.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사용한 동사는 이 슈브가 아니라 니팔 형태의 동사입니다.
니팔 형태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 니팔 형태는 도덕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깊은 유감을 표하거나 자신의 이전 발언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 발언을 취소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욥은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도덕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무지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 주장을 철회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와, 죄를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장을 거둔 거네요. 더 놀라운 반전도 있다면서요?
네, 더 놀라운 건 티끌과 제 앞에 붙은 히브리어 전치사 R입니다.
전치사 R이요?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이걸 공간적인 의미로 봐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번역했죠. 그런데 월튼을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전치사는 장소가 아니라 문맥상 정확하게 모모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문맥상 정확합니다.
네, 티끌과 제의 가운데서가 아니라 티끌과 제에 관하여 마음을 접는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티끌과 제는 극심한 애도와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욥은 티끌과 제에 관하여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데 이건 이제 자기 연민과 비통함, 그 애도를 그만두고 마음에서 털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잿더미 앉아서 신을 원망하고 싹싹 비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잿더미를 훌훌 털고 일어나겠다고 선언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욥은 잿더미에 파묻힌 패배자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 진정한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라는 오래된 텍스트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적 생태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두 괴물은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아주 잘 비춰주는 장치죠.
우리가 만든 정의의 공식 안에 얌전히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웅장한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신뢰를 욥기가 가르쳐주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신의 멱살을 잡고 통제하려 드는 게 아니라 베헤모처럼 그 거센 물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네요.
만약 신이 만든 완벽한 우주 안에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의 피조물이 버젓이 존재하도록 허락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혼돈 역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심판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우주적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어떤 얄팍한 공식으로 길들이를 하고 계십니까? 생각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